예,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극적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제 나눴던 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보면, 마귀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한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함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속으면 우리도 마귀와 함께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진실함, 완전성과 진실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나 진실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이 진실성의 결여는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힘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리고 목표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양심에 비춰서 확실하다면,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극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죠? 느껴지진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었다는 것. 성령님과 내 영이 따로따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가지고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는 것.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 신분이고 새 사람이고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결합되어서 새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체는 후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면. 아닌데 나는 어저께도 또 부끄러운 짓도 하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 살그머니 거짓말 해가지고 오면도 하고 형편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극적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이 성령과 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된 새로운 생명체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이상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결합해가지고 연합된 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아담의 콧구멍으로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숨은 이 히브리어로 숨, 호흡, 영, 성령,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으로, 어떤 때는 호흡으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의 영할때 영으로, 그걸 갖다 이제 번역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마치 그 서울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지옥으로, 어떤 때는 무덤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인데, 진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혼이라고 부릅니다.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만든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딱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하고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진 않은데, 그죠? 똑같진 않은데, 유사한 일이. 영이, 영을 상실했다가,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살아있는 혼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혼으로. 그래서, 주님과 결합한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느낌,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을 때 기분도 나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가책을 느끼고, 그죠? 우리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정죄감이고, 정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과 다시 태어나기 난 후에 똑같은 정죄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괘씸한 놈, 아니면 뒤로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앉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서 계신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거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좀 뻔뻔스러워지. 그 뻔뻔스러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걸 안 믿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는 하시는데, 그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닫게는 하시는데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은 하시는데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님과 맺어진 이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합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형이 됐다는 거예요. 형이. 삼촌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고 2000년 전 분이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삼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형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리기에 내가 예수님한테 형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그렇게 쓰고 있잖아. 그죠? 그분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에 부끄럽 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됐다는 겁니다. 형.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형제로. 두 번째,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선하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또 우리의 성숙을 위한 인도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성숙을 위한 인도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비난이 없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계성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와 연합된 존재가 한 영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 따로, 내 영 따로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딱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느껴지고 잘 안 받아들이지지만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지식을 사용해서 교리죠, 교리, 그죠?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이 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성경 교리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이죠, 그죠? 성경 교리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온 거, 이런 것도 불순종이죠, 있잖아, 그죠? 이게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너희에게 전해진 그 은혜의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방금 형제님이 말한 그 세 가지, 그거 나 한 두 가지 정도는 몰라,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리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우리 삶 속에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이. 근데 우리가 계속 내 생각을 붙잡고,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내 생각을 붙잡고 이 교리를 밀어내면, 우리 마음 밖으로 자꾸 밀어내고, 우리 생활 밖으로 자꾸 밀어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이 변화는 권능을 기초로 하는 건데, 권능이나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워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있잖아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결함이 드러났을 때,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결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 이거 좀 감추고 싶었는데, 어느 날 좀 드러나 버렸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증 시간에도 나누고 싶지 않은 은밀한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어느 날 드러나 버렸네.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는,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람들은 일단 우리를 마음속으로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말을 하는 것 같냐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말을 하는 것 같냐 하면 그 우리를 마치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소속감, 존재,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권력, 힘과 지배력 이런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다른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곡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곡된 삶이. 이게 고달픈 삶이라는 거 이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귀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여전히. 영어로는 still, 그렇죠. till. 여전히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여실이 드러나느냐?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다 탕진하고 아주 부패된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제일 좋은 것 갖다가 끼고 신발도 제일 좋은 것 갖다 신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리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믿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침울한 생각을 밀어내고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에 쉽게, 이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평가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동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데, 그 너는 얼마나 바보 같아서 그 강도한테 맞고 있냐 그러면서 마귀와 함께 자기도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만 우리를 보호하느냐. 강도도 나를 두들겨 패고 나도 나를 두들겨 패는데 우리 아버지만 나가지고 강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러지 말아라. 마귀의 편에 서서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편에 서서 강도와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난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성도도 죄를 짓죠, 그죠?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면 죄인이지.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 지은 성도하고 죄인은 다른 겁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무기력한 존재, 죄의 지배력 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죄 지은 성도는 달라요. 죄의 지배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저는 이미 거룩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제. 근데 누군가 내 친구가 가지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너는 참 진실된 친구인데 어제 거짓말을 했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해, 여전히. 나는 너를 정말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어제 실수로 거짓말을 했네, 이거 하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거짓말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또는 열 번밖에 안 했는데, 거짓말. 마귀는 너는 거짓말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너는 진실된 아들이야. 근데 그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실수로 거짓말을 한 거야. 그 거짓말한 거는 나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때, 거짓말을 한 번하고 두 번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의지적으로 이게 되는데, 맞아. 이거 임원섭 형제님이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요거 느끼는 감정하고 달리 그 교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뻔뻔하지만 나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털었어.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열 번, 열다섯 번 반복이 되면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좀 뻔뻔한 것 자체가 잘 안 돼. 예? 그게 문제거든, 그죠? 뻔뻔해야 되는데, 원래는 교리에 의하면, 그죠? 몇 번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흔 번씩 일곱 번 뻔뻔할 수. 그게 교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잖아요.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은 가면서 이름번씩 일곱 번이면 몇 번이야? 490번인가? 우리에게는 490번 용서하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439번만 용서하면 400, 489번만 용서, 489번만 용서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최소한 490번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진짜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490번은 뻣뻣할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 대여섯 번만 하면 나가 떨어져요. 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내우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거 또 했네. 그러면 또 와서 또 자백한다니까요. 몇 번 정도 하느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까지도 해요. 조금 컨디션 좋을 때는 한 여덟 번, 일곱 번까지는 해. 근데 아홉 번, 열 번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러 못 갑니다. 내가 나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의 평가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의 평가에 내가 동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미니멈 490번까지는 아직도 계속해서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론 진심으로 그래야죠. 진실됨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된 그 전제하에서 409번씩 잘못해서 409번 가가지고 이제 491번째는 어쩐지 모르겠네. 그건 한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와서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을 하면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귀가 다 칼을 길쭉한 거, 날카로운 칼을 가져가지고 뭐라고 푹 찌르느냐?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 생각에 동조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에 동조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방패로 가지고 딱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가 뭐냐면 믿음인 거지,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할 때, 계속해서 490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너는 여전히 착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존귀한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마귀는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거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성을 딱 맺어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네 스스로 포기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490분이든 491분이든 500분이든 간에 네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내가 도와줄게. 새롭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죄가 너를 더 이상 네가 죄가 좋은 것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거 반복하는데 사실은 봐봐 너가 계속 괴롭잖아. 죄가 더 이상 너를 속이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우리 아버지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이 신분을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것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죄가 있어요.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단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적은 분량이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때문에?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이 극적으로 얻은 신분 때문에. 바뀌어진 신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감정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자유함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의 분량이 확 커져버리는 겁니다. 자유함의 분량이. 꿀꿀함과 침울함, 분노 이런 분량이 확 줄어들어버리고 자존감이 확 늘어나요. 갑자기. 오, 내가 그런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께. 내 느낌과 달리.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신분이 하늘에 정착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시편 119편 8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경을 뭐 조작을 하려고 그러고 변개를 하려고 그러고 뭐 해석으로 비유풀이로 장난을 치려고 해도 이 성경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왜냐? 이게 이 땅에서 이 보존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정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경도 그죠? 정경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회의해가지고 야 정경에 뭐뭐 파함할까? 요거 요거 넣고 요거 요거 빼자. 이게 아니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 하늘에서 정착된 것이 땅에서 확인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늘에서 한 개 뺐다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무슨 음모를 부리고 별 짓을 다 해도 그 한 개 더 한 개 뺀 걸로 정착된다는 거예요. 정경으로. 나머지는 외경으로. 그죠? 이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정착된 것처럼 우리의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정착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가로를 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의 이 새 사람 있잖아요. 아까 성령님과 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된 우리의 이 새 생명, 이 새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가 이 새 사람을 터치도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손도 못 닿, 그러니까 터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터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리에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실 때 그 질서 있게 체크해 보기 위해서 순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신가? 그 진실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정리해 가지고 우리 카톡에서 띄워놓을게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계속 체면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체면을 걸어도 괜찮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